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해양 원자력 발전소가 언젠가 남중국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문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원자력 발전소가 외딴 곳에 건설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중국 조선산업회사의 구젠 리우 대표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급증 추세인 만큼 건설될 정확한 발전소 규모는 시장의 수요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 같은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언론 보도에 불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자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 기고문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로 세계는 더 자유롭고 부강하며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영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이번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럽연합이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런던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만난 뒤 올해로 90회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면담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지난주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58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피해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포르토비에조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미 지질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보고나 쓰나미 경보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규모 7.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주요 마을에 보급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축구 경기장과 공항 등에 머물고 있는 2만 5천여 명의 이재민들을 위해 수용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제조회사인 미쓰비시 측이 고객들에게 정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시 게이치 일본 교통상은 오늘 미쓰비시사가 고객의 의혹에 진심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문제의 차량에 대해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치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치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쓰비시사가 차량 62만여 대의 연비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본 조사단은 어제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건설 작업을 벌이던 인부 1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사태가 인부들의 숙소를 덮쳤다며 사망자 외에 3명은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새벽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의 히말라얀 마을에서 인부들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발생했습니다. 관리들은 최근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산사태가 종종 발생하지만 통상 우기인 6월에 시작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프린스가 어제 북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외곽의 자택에서 향년 57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프린스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가 엘리베이터 안에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였으며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한 남성이 911 긴급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린스는 19살 때인 1978년 첫 앨범 For You를 발표한 뒤 각종 히트 앨범을 발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앨범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넘게 팔렸으며 그래미상을 7번 수상했고 그의 앨범인 퍼플레이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frankly just has not indicated any degree of seriousness.
미 국무부 대북적 특별 대표는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탈북 종업원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 망명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도록 하자는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4도에서 21도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21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와는 대화하면서 북한은 왜 제외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e've said we'd be open to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f they are serious about meeting their past commitments and
미국은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데 대해 진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frankly just has not indicated any degree of seriousness about denuclearization.
We've said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핵화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핵활동에 대해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다면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21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 연설을 통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동원해 북한을 매도하며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하루 전인 20일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미한일 3자회동을 가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S and China remain united in our firm opposition to North Korea'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behavior.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물론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도 함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모든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북한은 이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중국이 제재 이행과 관련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이 자국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례 없는 결의의 모든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ina worked very closely with us in coming up with this resolution.
성김 대표는 유엔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며 미국만큼 중국도 이 결의안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화 복귀와 미북 양자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성김 대표는 미국은 의미 있는 외교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 밖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며 완전히 방어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에 이어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22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이 당장 직면한 위협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미군 북미 우주방어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 미 본토의 위협이 아니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21일 북미 우주방어사령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최고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미 우주방어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리 로빈슨 미 공군 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threat is real. Right now it's a medium range, but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be able to hit the homeland.
지금 당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이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로빈슨 대장의 발언은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3000km 정도로 북한의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로빈슨 대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평가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ir, given my recent experience and time that I've spent in the Pacific and focus on North Korea, I'm confident and comfortable with the intelligence that we're getting.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서의 경험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자신은 이런 평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빈슨 대장은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란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 위협이라며 인준을 받으면 허점이 없도록 방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대장은 현재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며 인준을 받으면 여성 최초로 미군 지역사령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북미 우주방어사령부는 미국 6개 지역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영공과 우주방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CICA 즉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시카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모델로 삼은 아시아 26개 국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대화를 통한 안보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제5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전체 26개국 외교장관 또는 강요급 인사들이 참석하며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윤 장관은 28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이행,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시카 회원국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만큼 윤 장관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의 연계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별도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자회의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과 이행, 대북 압박 공조를 견인해 왔다면서 이번 시카 회의 참석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는 유럽 안보협력기구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협의체입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26개국이 정식 회원국이며 미국과 일본은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의 참석은 시카 가입 10년 만에 한국 외교장관으로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교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해왔으며 지난 2014년엔 이례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외교장관이 시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건 한반도 신뢰구축 협조 등을 위해 가입은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신 미국이 빠진 지역 협의체가 갖는 안보적 함의에 따르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상하이에서 열린 시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카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 것을 공식 제안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종의 중국발 아시아 협력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던졌는데 누가 참석하느냐가 좀 외교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외무장관을 보내면 중국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김 교수는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장관이 시카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유화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소위원회가 2017년 국방수권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소위원회는 21일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소위가 의결한 내용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해 대비태세를 평가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미 회계 감사원장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격을 격퇴해왔고 작전계획과 비상계획을 명문화하고 조율하고 실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은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한국을 방어하는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미군을 신속하게 증강하기 위해 미군 수송사령부가 미 본토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 회계 감사원장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전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미군 수송사령부의 계획과 지원 역량, 한반도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 공군의 대비태세를 평가하라고 법안은 요구했습니다. 또 회계 감사원장이 내년 2월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탈북자 역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붕괴 후 탈북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고 행사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잔 숄티 미 북한 자유연합 대표와 니시오카 스토무 북한 자유연합 일본 대표 그리고 한국의 20여 개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이 참가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형적인 선전전으로 보고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22일 리충복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에게 집단 탈북한 여 종업원 가족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통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남북 간의 통지문은 직통 전화를 이용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주고받아왔지만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직통 전환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끊겼기 때문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 자체를 한국 측에 대한 통지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한국 정부가 여 종업원들을 유인 납치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들과의 직접 대면을 간절하게 요청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며 한국 측은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1일에도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직접 대면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종업원들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배인이 동료들을 속여 한국에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이처럼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형적인 선전전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계속 문제 삼자 이에 대한 맞불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구 교수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나 경제적 형편 등 상류층에 속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준 충격이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체제 내부로 가지고 좀 단속하려고 하는 뭐 그런 효과 또 내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뭐 그런 용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지요.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더 어려워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추가 탈북을 막고 한국 정부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십자회가 이 사건의 전면에 나선 것은 여론전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적십자가 이제 나섰고요. 또 뭐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이 보기에도 뭐 그런 입장에서 아마 선택했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초 7차 당대회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 사항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1일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29개 나라가 영국 외교부가 올해 처음 선정한 인권 우선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던 영국 외교부는 올해 처음 인권 우선 대상국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과 인권 기록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국의 능력 등 세 가지를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상 국가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계속 거부했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목할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113개의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국제사회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인권 문제가 영국 외교부 대북정책의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들도 지원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도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존재와 규모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1월과 3월 사이 누적 교역액도 증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3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중 간 교역액은 약 4억 7,300만 달러로 2015년 3월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2015년 3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달러였습니다. 항목별로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2억 3,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중 수입액도 약 2억 3,700만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누적액 기준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북중 전체 교역액은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증가했습니다. 또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1%와 4.2%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상무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은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 무역은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506만 톤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규모로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이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최근 VOA에 올해 초 3개월간 배급량은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Indeed, it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7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35.5%였지만 2014년에서 16년에는 41.6%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4 사업 중간 검토 보고서도 북한 주민의 81%가 여전히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의료시설 대부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식수와 위생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폐렴과 설사 등 질병에 매우 취약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유엔기구를 비롯해 총 10개 대북지원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영양,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억 2,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5,47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50만 명을 치료하고 임산부 50만 명과 수유모에 영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2,980만 달러가 보건사업에 필요하다며 북한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 의약품과 백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식량과 비료, 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식량안보 사업에 2,32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대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이후 은행 창구가 막혀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으며 지원 물자 구입도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기부자들의 지원도 많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2015년에는 4천만 달러로 87%가량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해야 한다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도 미국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포함됐습니다. 이 잡지는 김재일 위원장을 두려움의 착취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1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명단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함께 지도자 부문 31명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재일위원장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임은 14호 관리소에서의 탈출 등 북한 관련 책을 쓴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의 소개로 김재일위원장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든 전 기자는 김재일위원장을 주민들의 두려움을 착취하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B-29 전폭기의 폭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 북한에서 독재 정권이 주민들의 그 같은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든 전 기자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을 주적으로 삼아 핵무기와 미사일이 필요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박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전 기자는 또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이 만든 정치범 수용소가 아직도 존재하며 이곳에서 반세기 넘게 반인도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주요 인물과 개척자, 예술가, 지도자 등의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타임 100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단에서 미국 푸드트럭 업계 대부로 불리는 한국계 요리사 로이체 씨가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에 의사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된 의사들은 앙골라 병원에서 일하면서 현지 보건 인력을 훈련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과 앙골라 간 협력 사업의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북한 의사 약 30명을 앙골라에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쿠안도 쿠방구주의 수도인 메농그시를 방문한 김형일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는 18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북한 의사들이 현지에 새로 들어선 병원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현지 보건요원들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형일 대사는 북한이 메농그시에 세우고 있는 전쟁 박물관 건설 현장도 찾았습니다. 김 대사는 의료 분야 외에 에너지와 식수,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북한이 의료 분야에 경험이 많아 두 나라가 보건 분야 협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앙골라는 건국 초기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 앙골라의 독립을 처음 승인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고 두 나라는 1977년에 협정을 맺어 정치 외교 부분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앙골라의 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펴낸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앙골라 현지 언론인 앙골라통신은 지난해 말 북한 의사 약 180명이 앙골라에서 활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평화기념비와 문화센터 건설사업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있는 아고스티노 네토 대통령 동상 등 각종 건설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앙골라에 군수물자와 군사훈련 교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강화와 결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최근 들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반대로 가까운 장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중국이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찬성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5차, 6차 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럽연합이 중국을 계속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책임추궁 프로젝트의 실비아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동안의 대북 교류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authorities showed to be to admit human rights problems, then it would have been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를 인정할 때만 북한과 교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런 상황에서의 교류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체코 프라하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needed is to rely on a combination of different measures that I already mentioned.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빌코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인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북 교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DPRK has changed its discourse over the past 10 years. 10 years ago, they didn't talk about human rights.
10년 전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한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등 10년 사이에 북한이 변했다는 겁니다. 파르도 교수는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인 백석의 시를 암송하는 경연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원은 요래 같은 상을 하고 강공의 수염을 두리워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공연장 시인 백석의 시를 암송하는 시낭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탈북민들의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지난 3월 25일 예선을 거쳐 이번에 본선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사단법인 물망초의 권용훈 사무국장입니다.
가장 좋은 심적 치료 방법, 음악 치유와 시 연습하면서 치유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30여 분들이 응시해가지고 우수자들 10분만 선정해서 이렇게 본선 경기를 했습니다. 고향이라든가 기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마음을 잘 읽은 시가 이제 백석 시인데 낭송 준비하시면서 또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 달래기 위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 시인은 주로 사투리를 즐겨 사용하면서 향토적인 서정을 감각 있게 표현한 작가로 유명한데요.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선 9명의 참가자들은 귀농, 고향 등 저마다 좋아하는 백석 시인의 시를 외워 읊었습니다.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 누워서
최종선 대상 심동을 두 분을 한꺼번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우수상으로 강민호 심사위원장님 주시고요. 심사 위에 대상을 이사장님 주시고
아홉 명의 참가자들의 경연이 끝나고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귀농을 읊은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안남도 북창에서 왔어요. 5년 전에 와가지고 사실 이거 시랑송대 한다니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북한에서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누리던 거 지금 내가 북한에 있다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나만의 이천 세상에 오니까 70이 돼도 시를 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한 사회에서 정착 잘하고 또 통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 많은 이 남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앞으로 이제 남는 그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살겠어요. 백석 씨 기농. 기농 왜 기농을 했나 하면요. 기농은 이거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기농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년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남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도시에서만 살궁리하지 말고 나가 농사도 좀 지면 어떻겠나 해서 기농을 택했어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도 가려졌는데요. 장려상을 수상한 장영진 씨는 장편 소설 붉은 넥타이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백석 시인에 대해서 몰랐고요. 여기 와서 이제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백석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난 너무 좀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인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백석 시인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낭독한 거예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라는 시. 그 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백석 시인이 북한에 가서 이제 발표한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선택한 거는 이제 여기 오신 이북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읊는 그 시를 들으면서 이제 고향에 대해서 추억도 하고 그리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시를 선택하고 읽었어요.
이번 신앙송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도 참가했다가 이번 대회에 다시 참가한 사람들도 있을 만큼 대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대회 심사를 맡은 탈북 작가 도명학 시인 그리고 김이듬 시인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어 그런지 준비도 잘했고 분위기도 좋고 또 백석 시인 역시 또 이 남북에서 다 활동을 한 우리 나라가 이제 식민지 시절에 다 불우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자신들의 애국심과 뭐 그런 걸 고취한 그런 시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인들의 시를 읊으면서 이게 갈라진 조국에 대한 이 통일의 염원을 좀 더 굳건히 하는 감정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안정된 태도로 낭송을 다들 잘했고 그리고 모든 작품을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낭독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 백석이와 함께 경험했던 어떤 고향에 대한 느낌 그리고 되살아나는 회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치유도 되었을 것이고 또 활력도 얻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도 제2회 물망초 신앙송대회 백석시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상장과 상금 30만 원입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물망초는 앞으로도 매년 신앙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권용훈 사무국장입니다.
또 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로 할 것 같은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 보수단체로 불리는 어버이 연합 관련 문제인데요. 탈북자 단체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서울통신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한국 언론이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각종 집회 때마다 특히 진보단체가 연관된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면 늘 보게 되는 이 노인단체 어버이연합이 이 뉴스의 중심인데요. 일명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인 단체와 탈북자 단체, 국정원의 청와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와 경제계, 탈북자단체, 국가기관까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건가요?
일단 의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버이연합 소속 노인들이 일당을 받고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이고 그 자금은 경제인단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어버이연합과 연관된 단체로 탈북 어버이연합이 있는데요. 각종 집회나 행사 현장에 탈북자들도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것이 어버이연합에 관련됐던 인사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불거져 나온 겁니다. 국정원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행정관 개인 명의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버이연합에서는 오늘 기자들을 불러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여론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와의 연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의혹의 시작점에 탈북 여성과 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집회에 참가할 탈북 여성들도 모았고 역시 인건비라는 명목에 돈을 지급해왔다는 겁니다. 자금은 역시 어버이단체를 통해서 전달됐다 이런 의혹인데 탈북 단체 역시 사실상 어버이연합과 같은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서 쌍둥이 단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이 단체에서 이탈한 한 명의 탈북자가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 진보 성향의 행사와 집회 때마다 등장했던 이 어버이연합의 반대 집회가 재계의 후원으로 가능했고 배후에 국가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의혹인지 사실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검찰의 이 상황을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이 사회적 배려 대상인 노인단체의 순수하지 못한 집회와 참여, 돈을 받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탈북자들. 만약 이들의 움직임에 재계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되면 한국 사회의 혼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는 보도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서 전라남도 순천을 거쳐 여수 엑스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탈선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이고요. 과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궤도에서 이탈해서 기관차와 객차 등 열차 9량 중에 4량이 전복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한 명이 숨졌고요. 승객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고 현장은 오늘 뒤집히거나 넘어진 열차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50톤급의 대형 기중기 등이 동원됐고요. 탈선한 열차가 파손한 전력 설비를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객차들이 옆으로 누워있고요. 선로 위에 있던 구조물과 뒤엉켜있는 사고 현장을 전하는 상황 보도 사진을 봤는데 이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만큼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깜깜한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아침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된 뒤였고요. 이 5량의 객차가 선로를 완전히 이탈한 그런 상황. 단순히 이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넘어져서 비슷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관차와 객차가 정말 쪼개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선로 위에, 그 위에 있었던 그 전철 구조물이 객차와 뒤엉켜 있는 모습, 사고 당시의 충격과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열차는 서울에서 출발한 야간 완행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종착지인 여수 엑스포역에 한 10여 분 남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탑승자는 뭐 22명, 승무원 3명, 기관사 2명 이렇게 해서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승객들은 주로 탈선하지 않았던 그 뒤쪽 객차에 많이 타고 있어서 부상 정도도 경미했고요.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기관차의 기관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일단 과속이 부른 인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로가 바뀌는 곡선 구간에서 시속 한 5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사고 열차가 시속 127km로 달렸다는 것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탈선 후에 또 선로 신호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상황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제 지시가 잘못돼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인지 기관사의 과속인지에 대한 정밀한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코레일에서는 오늘 밤 10시쯤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선로부터 열차 운행이 시작이 되고 사고가 난 지 25시간이 되는 내일 새벽 5시부터는 사고 구간의 상하해선 선로 모두가 복구돼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한국 조선업이 요즘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누빌 각종 선사들의 그 선박 수주를 받아왔던 한국 조선업체들. 지난해 새로운 선박 제작을 위한 실적을 내지 못해서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국의 9개 중대형 조선업체들이 지금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으로서는 인력 감축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또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경북 포항에서부터 경남 울산 거제까지 이렇게 동남권 지역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동남권 공업벨트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한국에서 조선 해양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0만 4천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1만 5천 명이 벌써 감축이 됐고요.
네.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 기업들이 추가 선박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 다시 대규모 인력 감축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약 4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이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